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뒷동나 8월 2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네, 여러분, 뒷동나 갯배러 굿즈 펀딩 프로젝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자주 홍보를 해서 죄송하지만 네, 팟캐스트에서는 마지막 홍보일 것 같아요. 이번 주 일요일, 29일 일요일에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풀패키지 구매하신 분들께는 같이 제공되는 라이브 토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펀딩 페이지 와서 한번 둘러봐 주시고요. 이번 굿즈는 펀딩 기간에만 판매가 되니까요. 지속 가능한 듣동나를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로 23회를 맞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총정리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내일이죠. 26일 개막해서 9월 1일까지 총 7일간 27개국 119편의 상영작이 상영이 됩니다. 듣동나 사무실과도 굉장히 가까운 메가박스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문화 비축기지에서 열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동시 상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온라인에서도 함께 즐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화제 소개를 위해서 네,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황미요조 김현민 프로그래머님께서 바쁜 일정 속에도 네, 시간을 내서 저희 녹음실에 와주셨는데요. 바로 모셔볼게요. 김현민, 황미요조 프로그래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완전 바쁘시죠? 직전이어가지고.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요? 네. 어떤 일을 하세요, 이 직전에는?
이렇게 홍보도 하고 영화제 알리는 일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막바지 작업 그런 뭐 이벤트나 행사 같은 섭외나 이런 것들 챙기고 있고 또 메인 카탈로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따끈따끈하게 이제 인쇄가 곧 될 예정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김현민, 황미호조 프로그래머님 각각 좀 듣동너 여러분께 인사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황미호조 프로그래머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황미호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김현민 프로그래머인데요. 이 영화제에 합류해서 일하게 된 건 올해가 처음이고 영화제 자체 업무는 저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저는 영화 기자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영화제 프로그래머 일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네. 또 나원정 기자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깊으시다고.
네, 저희는 경력 초기를 함께한 네. 동료이지요. 네.
그래서 곧 그 나원정 기자가 하는 배우 언니에도 출연하신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김현민 프로그래머.
나원정 기자가 홍보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이따가 하실 거예요?
네, 이따가 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을 하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 역할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네. 영화제에서 볼 영화들을 선정하고 그 영화를 어떻게 보여줄지를 정하는 게 네. 조직하는 게 프로그래머의 역할입니다.
영화를 선정한다.
네. 프로그래머는 네. 제가 해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잡지를 만들 때 감각이랑 굉장히 네.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네. 기획하고 네.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또 섭외도 하고 홍보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심지어 지금 여기 녹음실에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네.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영화도 한 수백 편 보시고. 네. 네, 조금 기초적인 질문을 몇 가지만 드려보면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여성영화라고 하는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영화제에서 성문화되어서 정해진 건 없지만 네. 저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사실 좀 넓게 잡아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여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 여성 영화이고 그다음에 여성이 중심이 되는 영화. 아. 네, 영화이고 그다음에 여성 관객을 향해서 말을 걸고 있는 영화. 또 여성 영화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전에는 예를 들면 남성 감독들이 만들었던 멜로드라마 같은 경우들도 네. 여성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멜로드라마 그렇죠. 같은 경우도 네. 여성 영화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다른 미학이나 다른 정치학 혹은 여성 영화이지만 뭐 보수적인 여성 영화일 수도 있고 또 급진적인 여성 영화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저희의 상영의 상영작의 대상이 되고 또 토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제 프로그래밍 해왔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저는 연출자에는 남성 일지언정 그 헤드 스텝들 있잖아요. 어, 주요 스텝들 뭐 PD라던가 촬영 뭐 편집 이런 분들이 또 여성일 경우에 여성적인 그런 시선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런 것도 넓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영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토론하는가를 사실은 이렇게 기획하는 게 사실 프로그래머의 일이다. 역할. 네.
여성 감독이 여성을 인물을 중심으로 영화를 찍었다고 해서 또 반드시 좋은 또 여성 영화인 것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제에서 영화를 보는 이유.
네.
아, 그렇구나. 그런 걸 논의하고 시작부터 그 개념부터 논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머의 일이고 그걸 제시하는 게 또 영화제 역할이기도 하고.
어쩌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넓게 헐겁게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쵸.
그리고 나서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 또 관객들 사이에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화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네. 네. 올해 그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슬로건이 돌보다, 돌아보다이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황미호조 프로그래머님께서.
저희 올해 슬로건은 뭐 돌봄과 보살핌, 그리고 사려, 그 다음에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페미니즘 백리시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성찰하고, 앞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자. 라는 의미로 그리고 영화제 그런 의미로 초대한다라는 의미로 돌보다 돌아보다 이렇게 슬로건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공식 트레일러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뭐 피해 연대기의 김보란 감독님께서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자매들의 밤을 연출하기도 했던 김보란 감독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저희의 슬로건을 듣고 그렇게 착안해서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해 주셨는데 저도 그 장면이 좋았어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에 불안이나 고립감, 무기력 속에 짓눌려 있다가 어떤 소녀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바깥으로 나오는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외부의 작은 도움일 수도 있고 혹은 내재되어 있는 나의 작은 힘? 그것일 수도 있다는 그 해석이 저는 좋았어요.
요거는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그 공식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되게 짧은데 트레일러가 딱 봤는데 뭔가 뭉클 감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이네요.
네. 네. 개막작이 토베 얀손입니다. 무민 시리즈를 만든 핀란드 예술가 토베 얀손의 삶을 돌아본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저는 트레일러밖에 못 봤지만 딱 보는 순간 되게 감정이 요동친다고 해야 되나? 어떤 영화고 이게 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는지 궁금해요.
네. 퀴어 여성 예술가 토베 얀손의 삶을 돌아보는 영화고요.
네.
그 자립적인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자립적인 삶을 위한 열정. 포커스를 맞춘 영화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성영화제의 가치와 또 올해 슬로건인 돌보다 돌아보다도 맞는다고 생각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전기 영화이지만 토베의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얼굴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한 영화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영화제에서는 보통 이 개막작을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그 기준이 뭔지 항상 궁금했어요.
영화제마다 뭐 다르고 해마다 다를 텐데 뭔가 이제 하나를 목표를 두고 막 열심히 그 설득하고 협상을 해서 정하는 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셀렉하는 가운데서 이제 아 올해는 이 영화 좋겠다 이렇게 후보작을 두고 영화제 여러 단위에서 선정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좀 간이 작고 협상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간이 작다고요? 갑자기?
간이 작고 협상력이 높지 않아서 처음부터 뭔가를 딱 찍어두고 막 계속 협상을 해서
돌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진 않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개막자가 선정하는 회의 공간에 있어봤잖아요. 근데 영화제의 그런 에센스 잘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개막작은 개막식이라는 축제 형태 안에서 보여지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즐길 만한 작품이라는 요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토베 안소는 의미적으로도 뛰어난 영화이지만 볼거리도 좋고요. 그리고 재미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번 영화제가 23회인데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영화인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경쟁 부문이 딱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네. 장편 영화 경쟁 부문이죠. 발견 섹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김현민 프로그래머께서 담당을 하셨는데
네.
이 섹션은 국내외 여성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 영화를 소개하는 섹션이잖아요. 올해는 어떤 감독들이 영화를 내놓았는지 올해의 뭔가 흐름이나 특징 같은 게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출품작은 163편이 그렇게 응모가 됐는데요.
네네.
다큐멘터리가 편수면에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어요. 절반
진짜요?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보통 내용들이 자신의 뿌리, 뭐 가족의 역사라던가 개인의 상처, 트라우마의 근원을 되짚어보는 내용들이 많았고 또 특별하게 인물 간의 관계를 조명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어요. 이것은 극영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구조나 시스템 자체를 거시성을 겨냥하기보다는 그 개인의 내밀함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고요. 이번에 제가 선보이는 영화 중에 그 월드 프리미어로 보여지는 애프터 미투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강유가랑 감독님, 박소영 감독님 많이들 네네. 좋아하시는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시잖아요. 또 두 분의 신인 감독님과 함께 옴니버스 다큐로 이렇게 돌아왔고요. 미투 이후에 운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다뤄보는 그런 다큐멘터리고요. 중국 홍콩의 현 정치적인 상황을 각인하고 있는 외침과 속삭임이라는 다큐도 있고 또 한국 다큐 중에 이미 전주에서도 공개돼서 네네. 인기가 많은 작품인데요.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성소수자 당사자와 그 부모님의 입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뭐 극영화도 이미 너무나 재미있다고 소문난 작품들이 많아요. 뭐 스쿨걸스나 이 영화는 특히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스쿨걸스?
네, 네. 스페인 영화인데 사춘기 소녀의 성장담을 그린 영화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극과 실험 영화의 경계에 있는데 세실리아 리디아라는 낯선 두 여성이 만나서 서로의 삶에 대해 대화하는
대화를?
이렇게 끊임없이 네. 대화를 하면서 관객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 필요한 영화네요, 지금 저한테.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많은 네.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어떤 한 축도 무엇이 더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 모든 영화들의 경향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가치관을 제시하지만 영화 자체는 이들을 판단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지금 새로운 세대하고도 딱 맞는 네.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다큐멘터리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저는 다큐멘터리 장르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이 물론 뭐 영화 주체들, 제작 주체들이 그것 때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다큐를 보는 관객도 많아지고 다큐에 대한 어떤 인식도 되게 넓어졌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노동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뭐 원앙소리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었다면
그쵸.
OTT 플랫폼 때문에 사적인 이야기도 다큐가 될 수 있고 뭐 환경 문제라든가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도 충분히 다큐멘터리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넓어지면서 다큐로 접근하기가 훨씬 좀 장벽이 낮아졌다고 할까요? 보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무래도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찍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다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 경쟁 부분이 있고 섹션 중에 또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근데 경쟁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제작자들이 출품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경쟁은 맞습니다. 출품을 네. 합니다.
출품을 해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래머님들께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본선 경쟁작을 올리는 그런 건가요?
저희는 네. 발견 같은 경우는 장편 경쟁인데요. 제가 혼자 다 골라서 이제 본심을 올리는 네, 시스템이고 네. 지금 황미호조 프로그래머님은 아시아 단편이라는 단편 섹션을 담당하시는데 예심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네. 아, 아주 엄격한 과정을 네. 거쳐서 심사합니다.
아, 그게 조금 다르군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영화제가 시작되면 그 본선에 올라간 작품들을 놓고 또 다시 네. 이제 대상이랑 뭐 심사위원
그렇습니다. 공신 심사위원도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관객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 주셨던 장편 경쟁 부분에 나와 있는 영화들 또 즐기시면서 또 어떤 작품이 상을 받아갈지도 또 같이 점쳐보는 것도 네, 재미가 네. 있지 않을까.
네, 재미있죠. 왜냐면 저도 네. 혼자 제가 골랐기 때문에, 네. 아, 본심 심사위원들이 어떤 작품을 고를까 궁금한데, 그 심사위원들의 성향과 네. 또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근데 아시아 단편 경쟁 같은 경우는 아, 관객상이 있거든요. 근데 아. 최근 몇 년간은 대상과 관객상이 계속 일치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다르지 않았군요.
네. 네.
장편 얘기를 이제 김현민 프로그래머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이제 아시아 단편 얘기를 이제 황미호조 프로그래머님께 여쭤볼게요. 아시아 단편 경쟁 부문도 굉장히 궁금한데 올해는 1017편의 작품이 출품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엄청나네요.
네, 굉장히 네. 많은 수의 작품이 출품됐고 출품 지역도 상당히 다양했고요.
근데 일반 영화 관객들한테는 이 단편 영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낯설거든요. 영화제 때만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단편 영화의 매력이 무엇인지 또 영화제에서 왜 단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성 감독이나 네. 특히 마지노랑 우리가 흔히 주변화된 어떤 사람들이 특히 아시아 여성 감독이 작업하는 데서는 아주 절실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포트폴리오로서 단편 영화 너무나 절실한 인구들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그 지역의 여성 영화를 우리가 가늠하려고 하면 단편 영화가 중심이 돼서 그 지역의 여성 영화나 여성 감독 현황을 가늠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여전히 많아요.
아, 왜 그런 거죠?
이제 영화 산업이 네. 자국 영화 산업이 장편 영화를 막 수십 편 생산하고 이런 나라 전 세계 많지 않아요, 사실.
장편 영화를 생산하는 데가 많지 않다고요?
네, 네, 네. 그 우리가 자국 영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상업적인 영화 시장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은. 예. 그랬을 때 아시아 여성 감독이 자신들의 어떤 미학이나 주제를 표현하는 주된 방식이 단편 영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요 장이 단편 영화 여전히 여성 감독에게는 그리고 또 뭐 아시아 여성 감독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을 주변하는 지역에서 작업하는 감독들에게는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것이 단편 영화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독자적인 네. 미학에서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요. 실제로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기동성 있게 동시대의 미학이나 주제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이제 저희 단편에서도 이제 팬데믹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비혼이라든지 비혼에와 관련된 혹은 이제 여성의 독립적인 삶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작품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편 영화라는 것은 조금 더 적은 자본과 적은 인력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자기 작업의 근거지로 삼는 그리고 자기의 미학과 자기 주제를 투영하는 장인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첨언을 하면 장편 영화에는 결국 제작 규모,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 동시대 의제나 긴급한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장편 영화는 기획돼서 보여지기까지가 보통 2, 3년이에요, 빠르면. 그 시간 동안 사회는 급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매개체는 단편 영화고 그리고 그냥 조금 더 미학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자면 소설을 읽으실 때 단편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장편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이고 또 요즘에는 플랫폼이 많아져서 단편도 그런 쇼폼 콘텐츠처럼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아, 오늘 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단편 영화가 왜 중요한지 특히 여성 영화제에서 올해는 그러면 경향 흐름 어떤가요?
약간 말씀드렸듯이 뭐 네. 팬데믹이나 네. 아니면 여성의 자립에 관련된 영화들이 자립? 많고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여성 감독 단편 영화뿐만 아니라 근 10년간 이렇게 보면 단편 영화 심사를 하면 우울하고 파괴적인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네, 근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제 자체는 우울한 것을 다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자체를 경쾌하거나 아니면 어떤 낙관이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영화들이 많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네.
주제하고 상관없이 또 팬데믹에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서 작업하는 영화들. 제가 보통 제가 데스크탑 영화라고 책상 앞에서 만드는 영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아카이브 자료들을 모아서 만드는 영화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무슨 학교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라 개인이 작업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낙관적인 영화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네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좀 돌파구를 찾고 싶어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 황미호조 프로그래머님께서는 새로운 물결 섹션도 또 담당을 하셨는데 이 섹션은 이제 경쟁 부문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최근 1, 2년 사이에 세계 각지에서 제작된 여성 감독 그리고 여성 주제의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섹션인데요. 아마도 이 세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점점 이 여성 영화라고 하는 게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 좀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음을 느끼는데 어떠세요? 이게 세계적인 좀 추세인지.
그렇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상업영화, 뭐 독립영화, 실험영화 할 것 없이 어쨌든 여성 감독들이 그 작업하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여성영화제에서도 지금 이 신작 섹션인 새로운 물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상업영화부터 아주 도전적인 실험영화까지 좀 다양하게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가 많아져서 좋긴 한데 또 프로그래머님들은 힘드시겠어요.
근데 사실 실험적이고 재미있고 신선한 영화가 많으면 즐겁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재밌는 그 시기가 영화 제일 많이 보던 시기.
그때가 좋았습니다. 지금 그때 행복했어요. 다시 영화만 볼 수 있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그
주로
기간이?
이제 봄이었죠.
아름다운 봄이었군요.
네.
그때는 그것도 고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을 거쳐보니까 뜨거운 시절이었구나.
그러시구나.
네. 제가 하는 섹션 중에 잠깐 소개하고 싶은 섹션이 하나 있어요.
말씀 주세요.
경쟁 섹션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 섹션이에요. 아이틴즈라는 섹션인데요. 10대 여성 감독님들의 경쟁 부분이에요.
10대요?
그래서 고등학생분들, 감독님들이 주로 출품을 하시더라고요. 또 올해에도 진행되고 4편의 작품들이 예심을 거쳐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 듣동나를 들으시는 중고등학생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 영화를 찍고 싶고 보여지고 싶고 평을 들어보고 싶고 관객들과 만나고 싶다 하는 욕망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틴즈에 응모하세요. 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알았다고
이런 게 있었다면 도전해봤을 것 같아요.
그 영화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어떤 작품들이 나왔을지. 좀 추천작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물결 섹션이나 뭐 아이틴즈 섹션이나.
아이틴즈 섹션, 그 10대 감독님들이 영화를 찍는 섹션이라고 하니까 되게 주제적으로나 소재적으로 좀 한정돼 있을 거라고 편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저는 내 작품을 골라서 내 작품 모두 사실 애정이 있는데요. 그중에 30데시벨이라고 대사 하나도 없이 사운드로만 이뤄진 그런 단편 영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랑적 거리두기라는 되게 귀여운 제목의 이 작품은요. 코로나 시국 속에서 첫 데이트를 하는 연인의 그 일화를 담은 그 작품인데 거리두기 상태이기 때문에 손도 잡을 수 없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온전히 얼굴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궁금하네요.
극장에 와서 봐주세요.
새로운 물결 섹션은?
지금 관객분들이 골고루 다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미 매진된 것도 많고 그렇지 않나요?
다른 섹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두 도마뱀의 락다운 다이어리.
도마뱀이 나오는군요.
두 명의 감독이 개인 작업으로 이제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인스타그램에 연재해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한 뭐 3, 4편 연재했을 때부터 이미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주요 비평가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8편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편을 모아서 저희가 상영을 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시대의 어떤 공감 과 실제라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전혀 촬영하지 않고 정말 내 앞에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잖아요. 그랬을 때 뭐 고립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팬데믹의 우울부터 시작해서 또 이게 점점 지나가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확산이 돼요. 어떤 이제 인종차별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동시간에 우리가 어떤 상호 연관되어서 영화 만들기 관객과 연결되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동물들로 이제 주인공인데
실제 도마뱀이 주인공이에요?
네, 도마뱀이 주인공이고 네. 뭐 치타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네네. 한국말하는 너구리가 나옵니다.
아, 진짜요? 되게 네. 웃길 것 같아요. 네. 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올해 제가 또 기대되는 특별전이 있는데 배준하 배우 특별전이 올해 열린다고요.
네.
고양이를 부탁해가 벌써 20주년이 돼서 또 그 20주년 특별전도 함께 열리는데 배준하 배우의 특별전 제목이 Swagging Like 두나예요.
네, 맞습니다.
되게 멋진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김현민 프로그래머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네.
아, 이 특별전 준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 한국 배우의 히스토리 안에서 배준하라는 인물은 어떤 존재라고 또 생각하시는지도
고양이를 부탁해 2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중심 인물인 배두나 배우님의 특별전까지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고요. Swagging Like 두나라는 장면은 여기 앞에 계신 황 프로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어떤 틀 안에 어떤 명사 안에 같이 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배두나라는 배우를. 왜냐면 배두나 배우님이 보여줬던 행보나 이미지가 규정될 수 없음이었거든요. 대체될 수 없음. 그래서 늘 무심하고 어떤 초연한 느낌으로 모험을 해온 그 행보를 닮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Swagging Like라는 이름을 지어봤고요.
무심하고 초연하다는 표현이 너무 딱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담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뭐 국가도 넘나들고 언어를 넘나들고 혹은 뭐 인간 비인간의 경계마저 넘나들면서 연기를 해오시는데 막상 인터뷰를 해보면 특별한 야심이나 전략이 없었다라고. 그냥 본인은 배인데 배처럼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슭에 쓱 닿으면 그렇게 연기를 했다. 그렇게 만난 캐릭터들을.
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굉장히 시적으로 말씀하셨네요.
네. 네. 스펙트럼이 이렇게까지 넓은 배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제가 이번에 기획전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작품들을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고 되게 압도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방인이나 타자화된 캐릭터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와중에도 위축되거나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없고 되게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어도 그러니까 린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일본어가 부족한 일본어를 잘 못하는 유학생 역할을 맡았음에도 오히려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 일본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 인물이 되어 있다던가
네네네.
네, 뭐 리브니 같은 캐릭터, 코리아의 스타쿠 선수 같은 캐릭터를 할 때도 사실은 타자화 되어 있는 캐릭터인데도 어떤 감정의 무게중심을 갖고 간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번에 상영작에는 없지만 터널 같은 그런 영화에서도 역할은 크지 않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정우 씨가 그 터널 안에서 온면쇼 같은 연기를 하고 있을 때 현실 감각을 담보해주는 또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지형도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특별전의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고양이를 부탁해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게 벌써 20년이 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셨어요? 시간이... 그때 당시에?
아, 네. 봤죠. 네. 이게 디지털 리마스터링 된 버전을 이번에 최초 또 공개한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기대 중인데요. 지금 10대들 혹은 20대 초반의 그 관객들은 이 영화를 좀 낯설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여성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름은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어떤 교본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네. 네.
저희 영화제에서 기획을 해서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 이렇게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20대 막 사회에 나온 20살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좀 공교롭게도 저희 발견 섹션에 있는 성적표의 김민영 같은 영화도 저는 크게 보면 고양이를 부탁해 영향하에 혹은 계보 속에 놓여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라고 생각했던 결속됐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오면 사실은 본인들이 처한 위치나 계층이나 먹고 삶의 문제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서히 균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차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대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때 영화 속의 배경이 이제 IMF를 막 지나고 있는 그 시점이고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네. 지나고 있잖아요. 그 현실 풍경이 되게 절묘하게 겹쳐져서 저는 데칼코마니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보면 또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한데 디지털 리마스터링된 버전을 보고 싶어서 좀 참고 있어요.
아, 네. 네.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을 저는 이제 네. 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필름 시절에 찍혔던 영화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잘 보여요. 왜냐면 그때는 감독님이 일부러 룩을 약간 어둡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팬시한 20대 여성 영화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이 색감을 좀 끌어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뭐 배두나 배우의 연기에서 눈동자 움직임이 보인다던가 이런 세세한 디테일들이 더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아마 20년 전에 영화를 보셨던 관객분들도 지금 보시면 아, 굉장한 디테일들이 숨어 있었구나. 감독님이 신인이었고 데뷔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깔아두셨거든요. 그래서 의상의 색깔까지도 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네. 영화를 다시 보시면 재탄생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20대 친구들이 관객분들이 이 영화 속 인물들을 만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지가 제일 궁금해요.
진짜요. 네. 진짜 궁금하네요. 무엇보다도 이 배우들이나 이제 정재현 감독님이나 20주년이 돼서 다시 보거나 혹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너무 제일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GB가 네, 있나요?
네, 네. 그래서 그 행사가 20초 만에 예매가 매진돼 버렸어요.
아, 진짜요?
네, 감독님과 배두나 배우님, 이영훈 배우님, 옥지영 배우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개봉이 처음이거든요. 20초 만에 매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20주년 영화에 20초 만에 매진 라임을 맞췄다.
이거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야외 상영이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으로 현장에서도 관객분들과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온라인 생중계 되니까요. 표를 놓치신 분들은 아쉽지만 온라인 토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온라인으로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꼭 보겠습니다. 자리 없나요, 진짜?
자리 없습니다. 저희 집행위원장님 자리도 없을걸요?
자리도 당연히 없고.
아, 보니까 토크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스페셜 토크도 있고.
네, 배두나 네. 배우님이 특별전 토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과 이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하고 또 이제 영화에 대해서 더 집중해보는 토크 시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이 두 토크 모두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니 네. 아, 또 무관중이에요. 이 토크들은 어차피 극장에 오셔도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편하게 집에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사실 영화제의 묘미가 GB잖아요.
그렇죠.
직접 영화인들을 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큰데 그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행사 그 이벤트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언제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쭉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체로 다 이제 온라인에서 생중계가 되는 것 같던데.
네, 지금 코로나 4단계 단계에서 영화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하고 안정성 있는 방식으로 영화제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관객들과 만나는 자리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뭐 사전 녹화본을 튼다던가 네. 온라인으로 돌린다던가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이제 새로운 물결이라든가 뭐 경쟁 섹션 그리고 특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이제 쟁점들이라고 하는 토론 프로그램도 같이 있는 그런 섹션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매해 가장 긴급한 여성 의제를 선정을 해서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토론 프로그램도 여는 쟁점들이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증언과 구술의 번역, 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를 논의하셨다면 올해의 주제는 메디컬을 다시 질문하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황미호조 프로그래머님께서 담당을 하셨는데 제가 프로그래머님이 직접 홈페이지에 쓰신 설명을 보니까요. 근현대 페미니즘 운동에서 가장 논쟁적인 시기였던 제2물결 시기 페미니즘과 근대 초기의 급진 운동 안에서 여성 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영화를 모았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사실 고전 페미니즘 영화들도 있지만 각 지역의 페미니즘의 운동의 이슈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들.
네.
그래서 관객들이 봤을 때 그런 각 지역의 급진 페미니즘 운동의 이슈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영화들. 이게 저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대만 여성 운동을 다룬 영화도 있고요. 되돌아본 길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여성 운동, 여성혐한 운동을 다룬 영화도 있고 또 이제 유럽의 급진 과격파 우리 흔히 말하는 폭력 투쟁까지 자신들의 투쟁 안에 포함시켰던 네네. 그런 급진 페미니즘 운동에 관한 영화도 있고요. 최근에 미스 아메리카 그 마차에서 뭐라고 하죠? 상영했던? 마차에서 보여줬던 미스 아메리카 미국 70년대 이제 여성 운동에 관심 있었던
네,
맞아요.
영화예요.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거기 나왔던 분들이 실제로 등장해서 인터뷰를 하는 어떤 미국 페미니스트들이라는
베티 프리단이나 글로리아 스타이넘 뭐 이런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인터뷰는 안 나옵니다. 자료면 나오는데 뭐 아니면 이제 케이트 밀렛이라든지 아니면 티그리스 에킨스 같은 그 당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직접 등장하는 그래서 이제 그 2세대 미국 페미니즘의 성과랑 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들도 있고요. 또 아주 근대 초기에 여성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영화도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섹션의 영화들이 대체적으로 온라인 상영도 동시에 진행하는 영화들이어서
맞아요.
극장에 오시지 못해도 집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주신 작품들이 다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 말씀해주셨던 섹션 외에도 뭐 지금 여기 풍경, 퀴어 레인보우, 호주 여성 영화 1세기 뭐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말씀하시지 못했던 놓치면 안 되는 작품들 조금 더 추천해주시면.
저는 호주 여성 영화 1세기에서 말 그대로 이제 초기 영화예요. 여성 영화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맥도나 자매들의 무성 영화 치터스. 라는 작품을 상영하는데 무성 영화니까 이제 당연히 사운드트랙이 없고 저희가 이제 직접 연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주영 뮤지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악기들을 화려하고 다채롭게 이주영 뮤지션이 1인으로 직접 연주하면서 더 치터스 청춘의 사기꾼들 이란 작품을 상영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극장 현장에서
야외 상영도 있고 극장 상영도 있습니다.
그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그 아티스트 분께서 이제 연주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예전에 무성 영화가 상영됐던 방식과 똑같이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말을 아끼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했던 특별전이나 그 한국 영화 섹션들도 있는데 대체로 경쟁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영화들을 웬만하면 추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서두에서 얘기해버렸지만 제가 황 프로님 섹션에서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것 같아요.
새로운 물결에 있는 영화인데요.
네.
사르그 나겔이라는 영화와 시바 베이비라는 영화인데 두 작품 모두 이제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되게 긍정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주인공이에요. 안티 히어로 같은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들의 경향이나 특징이 주인공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떤 한 사이드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듯 보이면서도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주인공을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약간 궁지에 몰렸을 때 의외의 선택들을 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어떤 부분은 실망스럽거나 한심한 모습도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여성 주인공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다시 한 번만.
사르그 나겔과 시바 베이비.
네.
네, 시바 베이비. 시바는 유대교식 장례식을 뜻합니다. 네,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닌 거군요. 네. 시바 베이비.
네. 시바 베이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섹션 중에 지금 여기 풍경이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최근 한국 영화들로 꾸려진 신설 섹션이에요. 올해는 주제가 여자들의 집이라고 해서 여성 인물들이 점유하고 있는 장소 공간에 대해서만 테마를 잡아서 영화를 선정했거든요. 이미 개봉한 작품도 있고 개봉은 안 했지만 다른 영화제에서 소개된 작품도 있는데요. 한 테마를 가지고 영화들을 묶었기 때문에 이 영화들이 아마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특히 뭐 저희 홈페이지나 메인 카탈로그에 관련된 글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아 이런 시점으로 영화를 또 깨어서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 건데요. 그 상영작들은 밤의 문이 열린다, 10개월의 미래, 뭐 비밀의 정원 69세, 그리고 희수라는 영화입니다.
아, 네. 저도 그 쓰신 거 보고서는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여성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네. 어떤 특정 공간을 점유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유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맞아요. 쓰셨어요.
그러니까 공간은 있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있지만 사적인 친밀한 장소로 체화되지 못하고 뭐 유령처럼 떠돌거나 누군가와의 그 온기를 바라면서도 사실은 거부하면서도 또 간절히 원해요. 막 이런 이중성들, 뭐 다채로운 측면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희미한 장소감이 지금 여기 풍경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어. 관련해서 스페셜 토크를 했어요. 사전 녹화로 진행이 돼서 이제 향후에 유튜브에서도 저희 공식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남군성 감독님과 유은정 감독님 그리고 소설가인 김멜라 작가님과 제가 함께 대담한 형식의 섹션을 아우르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현민 프로그래머님께서 약간 작정하고 지금 나오셔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네, 너무
홍보
좋습니다.
홍보 기계 같나요?
누르면 나온다.
네, 자판기 같은. 네.
아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또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온라인 상영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인 온피프엔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66편 네, 네. 네 영화가 상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66편이면은 뭐
절반 이상이죠.
네, 영화제 네. 기간 내내 온라인에서 이제 머물면서 보셔도 괜찮겠다. 딱 그 기간에만 상영하는 거죠. 영화제 기간에만
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네. 네.
그리고 스페셜 토크 같은 그런 GB 행사도 온라인에서 많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못 하신 이야기 있으세요?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섹션이 있어서
뭐예요?
저희가 페미니스트 콜렉티브 아시아 여성영화 공동체라는 부제로 올해 이제 마련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또 20주년을 맞은 여성영상 집단 움의 영화들과 그다음에 여성주문화예술기획 플랫폼 주만의 영화들을 상영하고요. 각각 20주년이 됐어요. 올해. 그리고 미얀마의 양궁 필름스쿨 이라는
양곤 필름 스쿨.
네, 네, 네. 그래서 이 미얀마의 민주화의 역사랑 거의 겹쳐져요.
아.
미얀마의 이제 독립 영화가 만들어지고 다큐멘터리 문화가 생기고 그래서 고고의 역사를 함께하는 학교고요. 시작부터 이제 남녀 동수로 입학생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성 감독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작품들 또 상영을 합니다. 미얀마의 독립 영화계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다채롭네요. 아니 네. 이거 다 두 분이서 다 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 둘이서.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 저희 둘이서만 했다고 하기에는
아니 그렇죠. 영화들 모두 같이. 네. 프로그래밍이 좀 이렇게 네. 복잡하면 사실 프로그래머도 프로그래머지만 저희 프로그램 팀을 비롯한 스태프들이 너무 고생하게 돼요. 저희가 하고 싶은 영화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 섹션들이 하나하나 다 기획전 같은 형식이어가지고 이거 다 떼어내도 상영회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영화들이 배급을 뭐 하는 영화들도 있고 뭐 안 하는 영화들도 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고생이 많았죠. 저희 팀들이.
사실 방금 소개하신 그 우미라던가 준만의 활동들을 되짚고 함께 돌아보고 축하하는 의미는 이번 저희 영화제 슬로건 돌보다 맞아요. 돌아보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그러네요.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다 20년이 됐잖아요. 고양이를 부탁해도 공교롭게도 20년이고
그러네.
저희 영화제도
네.
23회잖아요.
네.
그 무렵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시작됐을 때 네. 그때는 네. 어떤 시대였나.
그러네요. 네. 그렇기에 네. 그때 왜 태동을 하게 되었는가.
네.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 콜렉티브의 묶음들은 다 토크가 붙어요. 준만에 네.
뭐 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아서 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정말 바쁜 시간인데 쪼개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영화제 기간 잘 버티셔서 유종의미를 두 분께서 지금 매우 힘드실 것 같아요. 스케줄이 거의 막바지에 가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아, 근데 저희야말로 이렇게 훌륭하고 인기 많은 프로그램에서 저희 영화제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아이고, 네.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화제 얘기 길게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른 기회로 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친구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